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8월 27일 화요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마가복음 11장 27에서 33절을 읽어보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도전을 제기했으며 그분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들에서 그분을 만나 예수께서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행하셨는지 묻는다. 그들의 질문은 진리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다. 만약 예수께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그저 시골 목수에 불과한 자가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분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답하시면 그들은 그분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할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을 꿰뚫어 보시고 만약 그들이 당신의 질문에 대답한다면 당신도 그들의 질문에 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에게서냐 사람에게서냐 라고 물으신다. 지도자들은 즉시 자신들이 오히려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은 왜 그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백성들이 분노할 것이 두렵다.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고 거짓말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다. 마가복음 12장 1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대답을 거부하신 후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으며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예수님은 포도원과 주인 그리고 그 밭을 경작하는 농부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신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불충실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비유와 매우 유사하다. 누구나 그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비유는 농부들이 밭의 수확물을 주인에게 주기를 거부하는 매우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학대하고 죽인다.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괴하게도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비논리는 충격적이고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은 확정되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엄숙히 경고하고 계신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사랑으로 주신 사전 경고이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선포된 심판을 피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어떤 이는 회개하고 변화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지만 다른 이들은 거절할 것이다. 교훈입니다. 그분은 종교 지도자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반문하시며 가르침을 주셨다. 이는 사랑으로 주신 사전 경고이기에 듣고 돌이키는 자는 기회가 있었다. 묵상. 예수께서 주신 비유는 그가 말씀하시는 대상과 어떻게 적합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그들에게 주신 비유들이 오늘날의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비유의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사랑으로 경고하심. 모든 진리의 빛을 거절한 것, 모든 경고를 멸시하고 유의하지 않은 것, 온갖 정욕에 빠진 것,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 등은 틀림없이 뿌린 대로 수확하게 될 시이다. 하나님의 신은 완고하게 거절하는 죄인에게서 마침내 떠나신다. 그렇게 될 때 영혼의 악한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지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를 거스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두렵고도 엄숙한 경고이다. 각시대 디쟁투 36. 영원을 바라보며 묵묵히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이익에 빠지지 않게 마음을 지켜주시며 사람의 지혜와 방법보다 당신의 뜻과 원칙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높은 뜻과 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성령 주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00여 년 전 산상에서 선포된 참된 복의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곧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깨닫는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거심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자, 자신의 죄됨을 자각하고 갈망하여 슬퍼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질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온유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필이면 땅일까요? 온유라는 말의 헬라어는 프라우스입니다. 온화하다 혹은 상냥하다, 온유하다라고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의술과 연관되어 쓰일 때에는 진정시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고열일 때 의사가 준 약을 먹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프라우스, 즉 열이 다스려졌다, 온화해졌다 라고 쓰였다는 것입니다. 열이 다스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쓰였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땀을 벌벌 흘리면서 어쩔 줄 모를 때, 몸이 열이 달아올라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어디선가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때도 사람들은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뜨거운 열기를 잡고 체온을 내려서 안정적 상태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물을 표현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동물에 대해 쓰일 때에는 망나니 같이 막 말을 채찍질하고 훈련한 후에 고분고분해진 그 상태, 유순해진 그 말이나 노새를 향하여 프라우스, 길들여져 있는 상태, 유순해져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즉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유순하고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힘을 제어하고 조절된 상태, 그런 상태의 동물과 가축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죠. 때로는 이런 사람을 일컬을 때도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품성과 성품을 나타낼 때 분노해야 될 상황 속에서 분노를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참는 인내의 모습, 난폭하지 않은 모습, 또 매정하지 않은 모습, 잔인하지 않는 사람을 표현하여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더 발전시켜서 고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지도자의 성품과 통치자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뽑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적용될 때에는 자애로운 왕, 자비로운 왕으로 표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온유를 정의하고 표현하였지만 아,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겠구나, 아마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온유함의 정의에 적합한 인물이 떠오르시는지요? 그런데 참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이 고갈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칼뱅은 정의하기를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에서 살며 오해의 십사리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한 악의의 길이 참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팔복이 단계별로 발전되어가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국은 애통을 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함을 소유하게 되는 단계 말입니다. 영감받은 말씀을 비춰보면 온유는 다음과 같이 화이프는 표현하고 있는데 온유는 이기심이 없음 혹은 자아포기로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자아를 다스림이며 조용히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장식품이다. 따라서 온유는 외부로 은혜롭고 정중하며 친절하고 우위 있는 행동을 드러내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이다. 그것은 성화의 길을 예비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일컬어져 왔다라고 화이트 부인은 표현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자아를 다스리고 자신을 낮추는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외부로 은혜롭고 정중하고 친절하고 우위 있는 행동을 드러내는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 성화의 길을 예비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장식품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과도 같이 장식하고 싶은 바로 성품의 사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로 하늘을 장식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온유함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성경과 예언의 선물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능과 충동과 격동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자를 가리킵니다. 자신을 온전히 통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하여 마음이 온유하다, 프라우스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모두 쉬게 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그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옆에는 늘 쉼이 있습니다. 평온이 존재하죠. 같이 있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가 온유하기에 그에게 와서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부당함에 대하여 인내함으로 대하는 태도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견딜 수 없는 무시 또 모멸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평가절하는 자들을 만날 때입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나를 해롭게 대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그때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동일하게 대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인내의 태도를 가지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스승님은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태도는 말이죠. 예수님만이 소유할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야 할 태도라고, 품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해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참고 인내하면 다른 상을 주시지만 참고 인내하면 그 자체가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삶은 자신을 갉아먹는 삶이 되고 말죠. 만일 일일이 화내고 성내고 반응하면 내 마음속에 분노만이 쌓여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분노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감정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쉼이며 복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 개념은 연약함이 아니라 조절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연약함이지요. 현대는 힘을 숭상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그를 존중합니다. 그에게 경배합니다. 강자를 존경하고 약자를 경멸하는 것이 오늘날의 철학이죠. 본문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을 때 참 의미는 연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잘 조절되어서 그것이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 스승님은 자신에게 침뱉고 비웃는 이들을 향하여 온유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의 화, 분노를 푸는 수단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온유란 단지 폭풍우 앞에 버들 강아지 마냥 단순히 유순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주장과 의지를 포기하는 비굴이 아니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되 타인에 대하여 오래 참고 부드러운 친절한 자세를 취하는 태도라고 존 오만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게 아무런 대처나 반응을 하지 못하는 개념이 아니라 경거망동하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스리는 강인함을 드러내는 단어이지요. 온유의 네 번째는 교만과 반대, 겸손함을 말합니다. 마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나귀를 타시는 겸손의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강인한 노세 혹은 말을 타실 수 있으셨지만 자의적인 선택으로 그분은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이려고 의도하신 것이죠. 세상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크기를 과장되이 말하고 포장하고 나 무시하지 마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정 온유의 스승님이셨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온유는 폭력과 잔인 그리고 교만과 반대이며 친절과 사랑 겸손 등과는 사촌지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성격을 왕이시지만 강인한 노세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면서 표현하셨던 것이지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섬기는 나라야, 겸양의 나라야, 낮아짐의 나라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겸손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자신이 겸손의 왕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모는 자아를 높임으로 그들에게 위탁된 왕국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것은 온유함을 통해 되찾을 수 있다. 천국의 사람, 복의 사람, 그는 진정 겸손의 사람, 온유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화의 길을 준비하는 마음과 정신과 삶의 태도를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값진 것은 값이 덜한 것보다 값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희소성 때문입니다. 그만큼 보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소유할 수 없는 것이고 되고 싶어도 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결단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병들이 이야기하더군요. 그들의 훈련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스스로 자랑하는 말일 것입니다. 온유라는 품성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결단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여럿일 수 없듯이 이런 품성의 소유는 희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온유의 덕목은 연약함의 덕목이 아니라 지도자의 덕목, 강함의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모세의 온유함, 지도자의 덕목을 말하면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모세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들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곧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드러움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천국을 호령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짤랑짤랑 소리나는 빛나는 갑주를 입거나 날카로운 검을 휘두르거나 격렬하고 논쟁의 화살을 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정복하는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빙산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단단한 해머로 내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부분은 깨어지기는 하겠지만은 빙산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빙산을 조류의 말없는 흐름 속에 띄워서 남쪽으로 고요히 내려 보내보십시오. 햇볕이 그 냉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빙산은 그 따뜻한 온화함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는 정복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입니다. 온유는 심약하거나 겁쟁이이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얌전함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최고 강한 자가 드러내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의 사람이셨습니다. 우스개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은 미우라 아야꼬의 일화 속에 온유의 복을 깨닫는 일화가 있습니다. 소설 빙점의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꼬가 한 동물원 원장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물원 원장은 동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물들의 특성과 수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 질문의 시간이 되었을 때 미우라 여사가 물었습니다. 동물, 생물 중 어느 것이 수명이 짧고 빨리 죽나요? 그러자 동물원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아, 네. 호전적이고 성질이 급하고 덩치가 큰 놈들이 빨리 죽습니다. 또 곤충들 중에서는 투구벌레와 같이 등딱지가 딱딱한 놈들이 더 빨리 죽습니다. 이는 성격이 부드럽고 온유한 동물들이 더 오래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칠고 강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세상을 지배하고 출세하며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설하는 사람들은 뒷전이고 독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자신의 저서에서 칼을 쓴 나라는 결국 망하였지만 온유한 방침을 쓴 나라만이 승리했다고 답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온 인류를 온유함으로 정복하셨습니다. 온유함으로 승리를 얻는 가장 좋은 신뢰가 되는 것이지요. 2000여 년 전 칼과 힘과 능력의 시대에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힘에 있지 않고 온유에 있다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 온유, 그 온유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일컬어 온유하다 선언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마침내 땅을 차지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온유함을 소유함으로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에
믿고 듣게 소리라
사랑의 아버지, 온유함에 부드러운 강함을 소유하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강함을 숭상하지 말고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친절과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실수하는 자에 대한 사랑. 우리의 옹호자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받은 빚대로 우리가 놓인 상황에 따라 우리를 취급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조건이 좋다. 어떤 이들은 계속적으로 졸렬한 성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문제에 봉착하면서 내부의 적과 타락한 본성과 싸워야 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싸워야 할 것이 그 반도 되지 못한다. 그들은 조건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이기려고 애쓰는 형제 자매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거의 당하지 않고 지낸다. 그들은 불행한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자의 삶을 영위하려고 애쓰는 것에 반도 못 미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매우 많다. 어려운 이들은 거의 모든 경우마다 불리한 것 같고 잘 되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훨씬 더 돋보인다. 그들은 자기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 반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불행한 배경을 지니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기도 하면서 그 차이로 인해 자화자찬하게 된다. 그들은 불행한 이들의 실수와 잘못과 착오를 이야기하며 이 문제의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잘못에 대해 깊이 생각한 나머지 잘못한 사람들을 피하기까지 한다. 그대의 가족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대가 짐을 져야 할 요구가 절실하다. 자기 짐도 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짐을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조건이 좋지 못한 사람,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 그대를 상하게 하고 그대의 인내심을 극도로 시험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이다. 예수께서 동정하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들을 더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의 약점을 계속 이용하며 그들이 방비하지 않는 곳을 상하게 하려고 그의 화살을 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가련한 경우를 위하여 능력과 자비를 베푸신다. 누가 가장 사랑하였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연약하고 불행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셨다. 그는 불행한 이들을 소홀히 하면서 더 지적이며 잘못이 적은 계층만을 위하여 방문하고자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가장 가난한 자와 가장 공궁한 자와 어울리는 것이 격에 맞는 일인지 묻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집의 이른 양인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추구하셨다. 그대가 게을리한 것은 이 일이다. 그대는 마음에 맞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였고 잘못하는 사람을 방문하여 관심과 사랑을 표명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다. 그대에겐 그리스도의 용서의 정신이 없다. 그대는 그대가 자비의 옷자락으로 그들을 가리우기 전에 그들이 응당 취해야 할 선을 그었다. 그대는 죄를 감춰주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향하여 나타내신 동정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베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대는 선한 그리스도인 품성을 개발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에 처해 있다. 그대는 살을 에이는 궁핍을 느끼지 않고 불순종하고 반역적인 자녀들의 행위를 고민하거나 쓴 잔을 마시지 않는다. 그대의 가정 내에서 잡음이 들리지 않는다. 그대는 마음의 소원을 다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대의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대에게도 실수와 잘못이 있으며 영적 교만과 이기심, 급한 성질, 시기심, 악한 생각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것이 많다. 케이 형제는 많은 사람과는 달리 악담의 죄를 회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점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되는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부족하다. 그는 이기적이다. 그는 자기 가정을 좋아하고 조용히 쉬는 것을 좋아하며 근심과 곤란과 시련이 없이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하여 그는 너무 자신만을 기쁘게 한다. 그는 하늘이 그에게 나누어 정해주신 짐을 지지 않는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고 평온이 거하는 데만 너무 치중한다. 그는 돈을 쓰는 데 꽤 후하다. 그러나 필요되는 선행을 위해 자신을 부인해야 할 때 그의 편에서 정말로 희생을 치루어야 하는 일에서는 경험이 거의 없으므로 그 경험을 얻어야만 한다. 그는 자기가 잘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나선다면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위대한 구원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시온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과 관계가 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붙들지 못하고 놓쳐버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의 선생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앞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아니,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도 사도 바울의 고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었지만 시방은 가라는 말로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가 소돔성에서 그를 불러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리고 마지못해서 일지라도 들판까지 끌려나왔지만 끝내는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어리석음을 오늘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나오미의 친척이 복을 거둬차 버렸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있음을 먼저 이야기했지만 그는 룻기 4장 6절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 말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특권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 사람과 같은 어리석음을 언제나 범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는 수없이 주어집니다. 신앙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을 거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각종 봉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지나가게 하지 않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스의 첫 번째 되는 친척 되는 사람이 기업무를 자의 특권을 포기함으로 드디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로들과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룻기서 4장 7절로 12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리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네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너의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친척의 기업무를 자에 대한 포기로 그는 보아스에게 자신의 신을 사도록 요구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으로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가 양보하거나 타협한 증거로 신을 벗어 상대에게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행위는 더 이상 변개할 수 없다는 것, 일이 완결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워낙 속임수가 많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사무소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약속이 통용되던 사회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했던 제주도에서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말로써 계약이 이루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를 옮겨 짓기 위하여 새로운 땅을 구입할 때 그저 저희는 말로써 먼저 계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에 서류적인 계약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서로 믿는 믿음이 있던 시기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시에는 신발을 벗어 상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위가 바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땅을 파는 사람이 새로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 앞으로는 자신이 그 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신발 한 짝을 벗어 그것을 상대방에 주는 행위가 비록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무를 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신발을 벗어 기업무를 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그보다 더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욕적인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5절로 10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도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 벗기온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즉 이 신발을 벗는 행위, 이 행위는 계대 결혼을 거부당했을 때 거부한 자를 경멸하는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척된 자는 보아스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아스에게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자신은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포기했으면서도 마치 선심 쓰듯 보아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기업무를자의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에서 나온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신을 벗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끝이었습니다. 축복이 더 이상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구속사의 역사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에서 영원히 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이 사람의 행위에서 귀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의 선물을 이렇게 한순간의 행위로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값진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놀라운 결심을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